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지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 뜻이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값이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항상 제가 오늘 좀 겸손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이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인데요. 가스펠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새롭게 하리. 이 찬양 아세요? 후렴에 보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뭐 주셨죠?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이제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참 은혜가 되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 목소리도 놀랍지만 가사도 놀랍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도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목적 있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빠른가요? 제가 평소에 설교하는 템포의 두 배 정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말을 빨리 해요, 사실은. 근데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앞 구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 사단이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양으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나는 얼마나 행복하며 살고 있는가 설교하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시작하면 모두가 잠자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면은 모든 분들이 잠을 재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매번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자기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저 집회 참석해서 저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걸 듣고 배워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주만큼은 잠을 자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껏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놀라는 거예요. 듣는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있을 때에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였구나 하면서 청중들이 잘 집중하더래요. 아 이것이다.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이 예화를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가운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준비된 대로 준비된 멘트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처럼 보수파 교회였습니다. 저는 고신척 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껏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더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나 당황을 해서 그 다음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쨌든 설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을 못해서 정말 혼난 경우지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됐죠?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까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마가복음 8장에 와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잠시 쉽게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1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2장에 가면은 중풍병자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요. 4장에 넘어가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며 당신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도 하시거든요. 5장에 가면 군대 귀신들린 자 아시죠? 군대 귀신들린 자 고쳐주시고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병이어 기어적도 있고 수르보니게 귀신들린 딸과 베세다에서 누구죠? 베세다에서 소경을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넘어왔어요. 이제 8장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소경도 고쳤죠. 많은 풍랑도 잔잔하게 했죠. 많은 부분들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8장까지 전체적으로 오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세요?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보세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여러분? 비로소라는 게 뭐예요? 비로소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비로소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피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이전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우리는요 사랑을 받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요. 주님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나는 팬이 아니다. 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제자에 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콘서트를 하면은 우리 종고등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팬클럽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그건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죠. 그 책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팬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요 목사님의 팬이 아니라 진정으로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나가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 없는 거 이야기한다 했죠? 생각이 나네요. 교회에서 정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요. 교육자가 더 전문가고요. 저는 합동측도 아니고 통합측도 아니고 저는 고신청 목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만난 본 적도 없고 이 교회 사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 지역을 지나가 본 적도 이 골목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있잖아요. 전문가는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정의나는 이러면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부분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교회는 제자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양정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보아요. 물론 제자들도 그 혜택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무리만 혜택을 보았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혜택을 받아요. 같이 혜택 받아요. 그런데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무리인가? 내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고난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무리는 떠나가요. 고난과 십자가 사명감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무리는 떠나가요. 무리는요 마가복음 8장을 못 넘어가요. 그냥 기적이 좋은 거예요. 병고침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리는요. 그런데 제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진다고 합니다. 무리는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지만 제자는 진실된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신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나는 무리의 모습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 있잖아요. 뭐 영어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에베소 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from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근데 교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도다.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 너무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from이 아니라 이제는 for죠. 영어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민들은 뭐냐면, 적어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고민들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저는요 강원도 철원군 칼마르 문해리 사사함 여러분 105-17번지 여러분 육사단 7연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군대 들어갈 때 훈련소에서 하나님 훈련 잘 받으면 휴가 보내준다는데 제가 휴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보직으로 어떻게 배치받는 건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저의 마음의 저 중심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군생활 2년 2개월 동안 저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훈련소에서 했잖아요. 훈련 받는데 그 육사단의 청성부대거든요. 예전에 신고합니다 촬영했던 그곳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제가 훈련을 잘 맞아서 3명 휴가 가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휴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 하나 있잖아요. 2년 2개월 동안 그저 예배 안 빠지게 해달라고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이등병 8월에 어느 날에, 오늘 많이 덥죠? 그때도 8월에 어느 날에 교회 갈 사람들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위병소를 나가서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에요. 근데 10시가 되어도 인솔자가 나오지 않아요. 당직 사관에 나와야지 인솔을 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군대는 그렇습니다. 10시 반에 예배인데 11시가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8월에 그 더운 그 여름에 연병장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몸이 점점 타들어가는 거죠. 고참들은요, 견디지 못해서 내무실로 한 명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리가 몇 명 남지 않았어요. 11시가 넘어서 11시 10분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인솔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는 사실날 주일날에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좀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복무할 때 그 당시에는 주일날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직 사관이 아마도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적어가고 다음 주에 여기에 견딘 사람만, 있는 사람만 다음 주에도 교회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8월에 그 더운 날 전투화를 신고 이제 당직 사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기도원 교회를 향하여서 위병소를 넘어서 저 언덕에 있는 그 교회까지 뛰어간다. 뛰어가서 도착하니까 뭐냐면 10시 반에 예배인데 11시 20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온몸에 땀과 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 부르잖아요.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4절인데 4절까지도 이제 2절을 불렀어요. 2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2절을 따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호흡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갔어요. 호흡도 안 되는데 찬양 2절 부르는데 그 2절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2년 2개월 동안 저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부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나 시간이 짧네요. 어떡해요. 그날 남자였지만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은 군대에서는요, 주는 게 있는데 요즘 잘 나온대요.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 줍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어요. 그 마지막 두 줄짜리 찬양 부르고 축도하네. 근데 두 줄짜리 찬양인데도 그 찬양 부르고 또 축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결국 그게 소문이 났네요. 그날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은혜도 있었지만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 모습을요, 군종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방방이라는 그냥 일반 사병이에요. 일반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군종병으로 차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군종병이었어요. 군종을 하게 되면 제가 2년 2개월 동안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왔는가 보세요. 정말 무리인지 제자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보세요. 비록 그 시간에 찬송가 두 줄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어 있다면 그 짧은 시간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는 쉬려고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지만 뭔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지만 제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85세 때에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그 아들을 100세 때에 받게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것도 각을 떠서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 이전의 내용 아시죠? 순종했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 들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경외하는, 이제는 알겠으니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뭐예요? 순양이잖아요.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저는 말씀을 종종 묵상해봐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죄를 범하고 제사의 양을 잡을 때마다 이제는 이삭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구나. 전에는 아마도 별다른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 뒤에 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을 드려야 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드려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몽골의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에 잠시 와서 이제 자신의 선교사님이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못 가요. 저 못 가면. 계속 거부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 그만 사고로 이제 개천에 이 아이가 떠내려가고 실종되게 되었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죽은 아들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강이나 물을 보면 내 사랑한 아들, 내 사랑한 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대화한 이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찬가지다.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었던 내 아들이 생각난단다. 이것이 묵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대요.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들이 생각난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바로 나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찔림으로 상함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는 거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한숨나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요 십자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 또 느낀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상황 내가 원했나요? 언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사업이 망하고 자녀에게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요즘에 중2병이잖아요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내가 난 아들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 환경과 상황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상황, 환경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도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도 무릎 꿇더라고요. 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51장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염려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염려 없는 게 아니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기도 선택할게요. 제 생각과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무리는 뭐라고 했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만 그 이익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그 이익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 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는 이 정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정의해 주면 안 될까요? 이 부산 땅에, 이 양전 땅에 이성구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한번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양정 땅에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이름을 넣어서 정말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정말 정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죄 없어요? 죄악에서 떠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네요.
욥은 그렇게 정리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욥의 아내가 사실은 힘들면 아내가 힘이 되어줘, 그렇죠? 정말 힘들어도, 정말 가정이 소중한 게, 정말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아내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요. 일어설 수 있다고요. 다 망해버려도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남편이 나를 믿어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의 아내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편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말씀은, 우린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많이 주었다. 우리는 이 결론을 보면서 위로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뭐냐면 자꾸 마가복음 8장까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음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욥기 42편 이 10절 말씀 보실래요? 이 복을 받기 전에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욥의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떤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갑절의 복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성경은 갑절의 축복 이전에, 질병의 치료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 욥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보세요,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동시에 욥의 인생에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도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있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찬양 부르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그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의 예배일까요? 서로를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 가사처럼 왜 먼저 못 가세요? 먼저 가세요.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런 마음 편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싸울 일이 크게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편해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반찬도 잘 나오고 밥도 잘 나옵니다.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잘못했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망 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가난한 장애인 아빠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낡은 운동화가 찢어져서 그만 친구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장애인 아빠예요, 아빠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졸라댔답니다. 가난한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등을 보이며 누워졌답니다. 그 아이도 돌아놓은 아빠의 등을 보며 잠들었던 거예요.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려는데 신발장 위에 새 신발은 아니었지만 흐름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있었답니다. 그 신발 옆에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6학년 그 아이가 낡은 운동화 신다가 달리기 하다가 그렇게 신발에 찢어졌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이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졸라대면서 신발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중고 신발을 하나 구해와서 그렇게 아이에게 학교 갈 때 이것을 신고 가라고 놔두고 신발장에 놔두고 그리고 아빠는 쪽지 하나를 편지를 하나 적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걸음으로 살아라. 아빠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하듯이 말이다. 이 아이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삼사 남전도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부터 그래요.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만 가장 훌륭한 발걸음을 긋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장 좋은 신발 주세요.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말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라. 너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 꼭 잊지 마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너의 아버지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당당함도 중요하지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이 기죽고 가면서 바보처럼 그렇게 뭔가 세상 것 다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원치 않아. 원치 않아. 너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누이 강조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는 있지만 너는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증받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직장에 가도 아니면은 어디 학교에를 가도 어떤 사업을 하여도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쟁이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정말 장로님, 정말 집사님, 정말 근사님 보니까 말만 무늬만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아니네. 정말 크리스찬 맞네. 정말 집사님 보니까 정말 우리 사장님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 인정받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무리는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제자는 좋은 신발과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신발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제자는 훌륭한 발걸음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 누구요? 무리와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리를 찾으실까요? 참된 제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진실된 제자를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여러분 힘들게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또 자녀로, 경제적으로, 또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있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안 먹어야죠.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속에 살다가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 저녁에 일 나가야 되고요. 오늘 주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또 일 나가야 돼요. 그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주일날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아야 살겠다라는 거죠. 저도 종종 고백해요. 목회자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진짜 온 거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온고는 다 방송실 다 드렸거든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걱진하게 대접하여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 13-17번지 촌에서 태어나서 딸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교단도 아니니까 딸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딸, 넷째가 딸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예요. 제가 이래봐도 장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들 좋아했잖아요. 예전에. 지금 딸이도 좋죠. 아들 좋아했잖아요. 첫째를 낳았는데 대를 이어가야 돼요. 가문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 첫째 뭐라고요?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접니다. 성경 읽어가는데 한나가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때 어머니는 왜 그 말씀을 읽었을까요? 사무엘상의 말씀이 있을까요? 왜 한나의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소원했어요. 아들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행복해요. 행복한데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를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해요. 내가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누구를 만나가지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의 아픈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고통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정말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요. 내가 이 교회 사정도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정말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고요. 오기 전에 목사님 설교한 동영상 제가 보고 왔어요. 아 목사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냥 보고 아 이 교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잘 섬겨주셔서 이 양정교회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정말 예전에 양정교회는 제가 듣기로 다시 한번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짧네요. 십자가에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가 그런 고백으로 그 중심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삼사 남전도회 그리고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힘들더라도 무리와 제자의 이 선택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리의 자리에 만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오십시오. 어디로요? 제자로 넘어오십시오.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와 제자의 선택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양정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